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의 선거운동 캠프와 러시아 사이에 공모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하원정보위원회 공화당 보고서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원정보위 공화당 소속 위원들은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 사이버 공격을 가했지만 트럼프 캠프와의 공모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발표 직후 인터넷 사회 관계망인 트위터에 하원정보위가 14개월에 걸친 긴 조사 끝에 2016 대선 영향과 관련해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사이에 공모나 조율을 한 어떤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정보위원회가 진지하게 조사를 진행하지 않아 미국을 수호하는 데 실패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대표는 공화당 보고서가 러시아의 대선 개입 조사를 방해하고 개입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종합적이고 공정한 조사 결과를 미국인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조사를 주도한 공화당의 마이크 커너웨이 의원은 정보위원회가 더 이상 증인 인터뷰를 하지 않을 것이며 150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오늘 민주당에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출신 전직 스파이와 그의 딸에 대한 공격에 러시아산 신경안정제가 사용된 이유를 오늘까지 설명해야 한다고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밝혔습니다. 메이 총리는 어제 이번 사건에 사용된 신경안정제가 1970년대 러시아가 군사용으로 개발한 노비촉으로 밝혀졌다며 이는 지난 4일 발생한 이 사건에 러시아 정부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러시아 정부가 이 신경안정제를 직접 사용했거나 독가스 관리에 실패했을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도 영국 정부의 조사 결과를 지지한다며 러시아의 책임론을 강조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어제 이번 사건은 정말 지독한 행위라며 러시아의 소행이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나이지리아를 끝으로 아프리카 순방을 마치면서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과 어제 통화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영국의 발표에 아무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어제 성명에서 메이 영국 총리의 성명은 영국 의회의 서커스라며 정책 캠페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직 러시아 이중 스파이 출신인 세르게이 스크리팔과 그의 딸은 지난 4일 영국 솔즈베리에 있는 한 쇼핑 상가에서 독성 물질에 중독돼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스크리팔 부녀는 위독한 상태며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고 현지 의료진은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사학 스캔들 관련 공문서 조작에 관해 일본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진상 규명과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비난 여론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 재무성이 이날 공문서 14건 조작을 인정하는 80쪽에 달하는 자체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뒤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사건 전모를 해명하는 조사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조사 계획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베 총리 부부가 연루된 사학 스캔들은 지난 2015년 구구 성향의 사학법인이 재무성으로부터 국유지인 학교 부지를 시세와 격차가 큰 헐값에 사들인 게 드러나면서 불거졌습니다. 특히 아사히 신문이 지난 2일 재무성 매각 공문과 의회에 낸 공문이 다르다고 보도한 뒤 재무성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파문이 커졌습니다. 이후 재무성이 어제 공문 조작을 인정하자 배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민주주의 근간이 무너졌다며 진상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뷰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정권은 비핵화 의지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북한과 미국 방문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서훈 한국 국정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핵미사일과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일본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북한은 비핵화 의사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 한국이 협력해서 북한의 핵미사일과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전력을 다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서훈 원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비핵화 의지를 밝힌 건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3월 13일 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제안한 약속을 지킬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미북 정상회담을 위해선 몇 가지 세부 절차를 조율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북한과의 핵협상의 인권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촉구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에는 구름이 많다가 내일 오후에 차차 흐려져서 평안북도에는 밤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는 영상 3도에서 1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2m, 서해에서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미북 대화가 성사될 수 있도록 북한이 제안한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화 메시지는 최대 압박 캠페인에 대한 반응이라며 비핵화할 때까지 압박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약속을 지킬 경우 미한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expect that it will. The offer was made and we've accepted. North Korea made several promises and if we hope that they would stick to those.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루어질 것으로 충분히 기대하고 있다며 제안이 들어왔고 미국은 수락했다고 답했습니다. 북한이 몇몇 약속을 했으며 미국은 계획대로 만남이 성사되도록 북한이 그 약속들을 지키기 바란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회담 준비 상황과 관련해 여러 급에서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며 대부분 행정부 내 부처와 기관들 간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회담 장소와 날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관련해선 앞서 나가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최대 압박 캠페인이 작동하는 것을 알고 있고 북한이 여기에 반응해 한국을 통해 대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maximum pressure campaign is working. We know that they have responded due to that and they have pushed this message through the South Koreans.
미국이 최대 압박 캠페인을 완화하지 않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며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같은 수준의 압박을 가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That's one of the reasons that we're not letting up on the maximum pressure campaign and we're going to continue pushing forward on it.
샌더스 대변인은 또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President Xi have a good relationship and a lot of the willingness of China to step up and participate.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서 중국이 과거보다 한층 높은 수준에서 대북 압박 캠페인에 참여해 준 것이 확실히 성공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미북 대화가 열릴 수 있다고 백악관의 한 관리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정상회담을 제안하며 밝힌 비핵화 의지와 핵미사일 실험 중단 상태만 유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확인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제안하며 밝힌 비핵화 의지 등을 그대로 유지하면 북한의 추가 행동 없이도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의 한 관리는 12일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지난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에 요구한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행동을 설명해달라는 VOA의 질문에 북한이 미북 대화 전까지 비핵화 의지를 유지하고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으며 미한 연합군사훈련에 반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관리는 북한이 그런 의지만 유지하면 추가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냐는 추가 질문에 정확하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관리는 또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이 비핵화와 추가 핵미사일 실험 중지를 약속했으며 미한 양국의 정례적 군사훈련이 지속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메시지를 한국 정부 대표단이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김정은은 최대한 빨리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의지를 표명했고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만나겠다는 김정은의 초청을 수락하는 데 동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있을 때까지는 최대 압박 캠페인이 지속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대북 제재가 북한을 대화로 이끌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최대 압박 캠페인에 대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We're determined to keep up the campaign of maximum pressure until we see words matched with deeds.
맥메스터 보좌관은 12일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말이 행동과 일치되고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는 것을 우리가 볼 때까지 최대 압박 캠페인을 지속하기로 결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이 미국과 대화 의사를 보임에 따라 안보리는 북핵 문제 해결을 낙관하고 있지만 동시에 단호한 입장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이날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 한국, 일본 등 관련국 대표들을 미국 대표부로 초청해 북한과의 회담과 관련한 미국 측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약 1시간 30분가량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의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President Trump also asked me to thank the UN Security Council for their unity that has us now to a point.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외교적 해법을 추구할 수 있게 될지 모르는 현 시점에 오게 한 유엔 안보리의 단합과 결의에 감사를 전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화 제안이 진실된 것인지 모르지만 이 역사적 만남은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한 최대 압박 캠페인에 국제사회가 참여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solutions were passed in the United Nations unanimously by the Security Council.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세 건을 통해 북한 무역 90%와 원유 30%, 해외 노동자 등이 끊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의 압박에 이르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When so many times they say sanctions don't work, this is an example of where they do work. We're very thankful to every member of the Security Council that worked with us when we were.
헤일리 대사는 안보리가 여러 차례 제재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번 상황이 제재가 작동하는 본보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안보리 이사국들이 세 건의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하려 노력한 미국의 협조한 데 대해 매우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중국이 많은 도움이 된 것은 물론 진정으로 미국에 협력했고 동시에 한국과 일본도 큰 역할을 맡았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을 위해선 몇 가지 세부 절차를 조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으로부터 직접 들은 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백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틸러슨 장관은 미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오가는 것과 관련해 대화의 장소와 범위를 합의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조치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re will be several steps will be necessary to agree on a location, agree on a scope of those discussions. It's very early stages.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틸러슨 장관은 12일 나이지리아 수도 아부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직 매우 초기 단계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고 잠재적인 회담 개최지를 묻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으로부터 직접 뭔가 듣게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직접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We've not heard anything directly back from North Korea, although we expect to hear something directly from them.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이 대답을 듣고자 하는 질문인 것을 알고 있다며 참을성을 갖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I know those are all questions that people are anxious to have answers to. I would say just remain patient and we'll see what happens.
이어 관련 내용을 언론을 통해 흘리고 싶지 않다며 그런 종류의 대화는 양측 사이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게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틸러슨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대화 제안을 수락한 다음 날인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에 열려있고 조건만 맞는다면 김정은과 기꺼이 만날 것이라고 말해왔다며 이제 그런 시간이 왔다는 게 대통령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대화는 협상과 다르다며 자신의 최근 발언은 협상을 위한 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뜻이었지 대화에는 열려있다는 점을 계속 얘기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지난 8일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 아바바를 방문한 뒤 기자들에게 북한의 비핵화 대화 의지를 긍정적 신호로 평가하면서도 협상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밝혔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의 정보 당국자들은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정보 목표로 꼽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난 한국 정부 특사로부터 김 위원장에 관한 최고 정보를 전달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북한이 가장 어려운 정보 목표로 꼽히는 이유가 뭔가요?
예,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라는 특성 때문입니다. 북한은 권력 핵심부 등 고급 정보 출처는 말할 것도 없고 자유세계라면 인터넷이나 언론 매체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평범한 정보조차 접근이 크게 제약된 나라입니다. 게다가 외부인들의 일반 주민들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외부와의 연락 수단도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마당에 한국 정부 특사단이 김정은 위원장과 4시간 넘게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눈 만큼 최고의 정보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군요.
예, 잘 알려진 대로 한국 정부 특사단은 김 위원장과의 공식 면담에 이어 만찬을 함께하며 4시간 넘게 속 깊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따라서 핵 문제나 미북 관계 등 현안에 대한 김 위원장의 생각에서부터 그의 성격과 통치 스타일 등에 대해서까지 많은 정보를 얻었을 겁니다.
김 위원장에 관한 정보가 왜 중요한 건가요?
가령 핵 문제나 대미 관계에 관한 김 위원장의 생각은 북한이 왜 핵을 보유하려 하는지, 협상을 통한 핵 폐기가 가능한지 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또 최고 지도자의 건강 상태는 정권의 안정뿐 아니라 정책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정보기관들이 텔레비전 화면에 비치는 김 위원장의 모습과 거동을 분석해 건강 상태를 파악하려 부심하는 걸 감안하면 직접적인 면담을 통해 얻는 정보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집권 7년 차를 맞았지만 외부인과 4시간 넘게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죠.
예, 외부인과 장시간 만난 건 고사하고 서방 세계 인사를 면담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미국인으로 김 위원장을 만난 사람은 전직 프로농구 선수인 데니스 로드먼 씨가 유일합니다. 김 위원장뿐 아니라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에 대한 정보도 사실상 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보기관의 수장이 포함된 한국 정부 특사단의 김 위원장에 대한 정보는 엄청난 가치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장이 서훈 국정원장과 만나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겠지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오랫동안 대북 정보를 공유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핵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서훈 국정원장은 대북 정보 전문가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김 위원장을 면담한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미 중앙정보국의 기존 판단대로 김 위원장이 합리적인 행위자인지,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는 어떻게 다른지, 권력 장악 정도는 어떤지 등에 대해 폭넓은 정보와 판단을 공유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판단의 일부를 이미 공개했죠.
그렇습니다. 조명균 장관은 지난 9일 공개 석상에서 김 위원장에 대해 앞으로 남북, 미북 정상은 회담을 할 텐데 상대로서 충분히 협의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풀어나갈 카운터파트라는 평가를 1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솔직하고 대담하다는 특사단 관계자의 발언과 함께 김 위원장에 대한 한국 정부의 평가인 셈입니다.
조명근 장관은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조 장관은 평창올림픽 개회식에 김 위원장의 특사로 참석한 김여정 부부장과 잠자는 시간과 아침 먹을 때 빼고는 거의 24시간 같이 있었다며 그의 스타일과 태도, 다른 대표 단원들과의 관계 등에 대해 파악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최고 지도층에 김여정 부부장 같은 성격의 사람이 있는 게 다행스럽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에 대한 상당한 정보를 확보했음을 엿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한국의 정보당국은 적어도 북한에 대한 인적 정보에서는 미국의 비해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죠.
이 한국은 이른바 휴민트로 알려진 인간정보에 미국은 정찰기와 전자감청 등을 통한 신호정보, 이른바 시긴트에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한 두 나라는 정보 교류를 통해 북한 내부의 움직임에 대한 판단을 공유해왔는데요. 지난 10년간 남북한 간 교류협력이 중단되면서 한국 정부의 대북 인간정보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 대화는 긍정적인 움직임이지만 궁극적인 목표인 비핵화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가 밝혔습니다. 아인혼 전 특보는 12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잠정적 동결로 시작하는 단계적인 접근법에 이점이 있다면서도 비핵화 가능성은 비관적이라고 전망했습니다. BOA는 미북 대화 가능성에 따라 북한 문제를 다루었던 미국 전직 고위 관리들과의 인터뷰 시리즈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순서로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와 차관보를 거치며 제네바 합의 등 대북 협상에 참여했던 아인혼 전 특보를 김영남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I think it's positive that he accepted the invitation. I would have preferred that he not set a date.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남 요청을 수락한 것을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남 일정을 정하지 않았다면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회담을 준비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끔 말이죠.
5월이 너무 빠를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It may be, it may not be. It depends on preparations.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얼마나 준비하는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저는 성공적인 회담을 위해선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체제 안전을 담보한다면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원한다고 보십니까?
I don't think they said security assurance. They want to make sure their security would be guaranteed.
북한 정권이 안전을 확실히 약속해달라는 정도가 아니라 안전을 완전히 보장받고 싶어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평양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주한미군의 완전한 철수 등을 요구한다면 미국이 받아들일까요?
No way.
절대 불가능합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검증 절차가 진행될 텐데요. 검증은 과거처럼 실패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 think people are rightfully skeptical about the ability to
김정은 정권의 완전한 비핵화를 검증할 역량에 대해 사람들이 회의적인 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북한의 최근 기술 진전 상황을 고려할 때 완전한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를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I think we should consider a phased approach to denuclearization.
저는 비핵화를 위해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잠정적인 동결에서부터 시작하는 건데요. 완전한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갖고 이런 방법을 진행하는 겁니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보십니까?
I am pessimistic about actually achieving that ultimate goal.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실제로 이뤄내는 건 비관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목표를 위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미국과 한국 모두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관적으로 보시는 이유는 뭐죠?
Because the Kim regime regards its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as critical.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를 보유하는 걸 생존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로버트 아인혼 전 특보로부터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의지를 보인 이유와 대화의 한계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김영남 기자였습니다. 북한과의 핵 협상의 인권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도 포함돼야 한다고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촉구했습니다. 지속적인 북한의 인권유린 행태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2일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상호대화에서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회담에 인권 문제도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y main message today is that any advancement on the security dialogue should be accompanied
안보 대화의 진전이 인권 대화의 확대와 병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인권이 무시되고 인권 유린의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는 장기적인 평화와 안보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와 인권이 서로 보완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속적인 북한의 인권 유린 행태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The country's extensive penitentiary system and civil restrictions on all forms of freedom of expression.
북한의 광범위한 수용소 체계와 모든 형태 표현과 이동의 자유 그리고 정보 접근에 대한 극심한 제약이 계속 국가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식량 불안정 등 기본적인 필요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은 북한의 만성적인 문제이자 중대한 우려의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상호대화에 참석한 많은 나라들도 북한의 인권 문제를 우려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We remain deeply concerned about the well-being of the North Korean people who face egregious human rights violations.
제네바 주재 미국 대표부의 제이슨 맥 1등 서기관은 끔찍한 인권 침해와 유린에 직면한 북한 주민들의 안녕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 1등 서기관은 북한의 많은 인권 유린들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어린이 노동과 노동자 수출 등 강제 노동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안녕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북한 정권이 인권 침해와 유린, 가난과 고립을 선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의 최경림 대사는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The separated families should be urgently given a chance to meet their loved ones. This is indeed
이산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시급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최 대사는 이산가족 문제가 긴급한 인도적 문제이자 인권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 6명 등 북한에 영유된 외국인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일본 대표부의 시노 미츠코 차석 대사는 외국인 납치는 북한이 자행한 가장 악명 높은 인권 유린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즉각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유럽연합 대표부의 칼 헬러가드 대사는 북한의 인권 유린이 아무런 처벌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며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권고를 계속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유럽연합은 올해도 일본과 공동으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2016년과 2017년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에 불참했습니다. 지난달 26일에 4주일 일정으로 시작된 제37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23일까지 계속됩니다. 인권이사회는 마지막 날인 23일 전체 회의에서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으로 제출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비핵화 검증의 첫 단계는 북한이 모든 핵 관련 시설을 완전하게 공개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올리 하이노넨 전 원자력기구 사무차장이 밝혔습니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김정은이 미북 정상회담을 제안하며 비핵화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해 관련 시설에 대한 전면적 접근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비핵화가 아닌 제한을 추진하면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할 것이라며 북한은 핵무기 일부를 처음부터 파괴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 2차 북핵 위기 당시 영변 핵시설 사찰을 주도했던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을 김영남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백악관은 대화를 위해선 북한이 비핵화 등을 비롯한 약속에 대한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조치들을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First of all, you know, this access need to be also irreversible, which means that it would be very difficult for North Korea.
우선 관련 시설에 대한 접근이 계속 허용돼야 합니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숨기기 어렵게 할 겁니다. 저는 북한이 우라늄과 플루토늄과 같은 핵물질 생산뿐 아니라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물질들과 핵탄두를 얼마나 생산했는지도 말이죠. 또한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미사일 개발에 대한 정보도 공개해야 합니다.
북한 핵무기 검증이 특별히 어려운 이유는 뭡니까? 리비아와 같은 국가에서는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요.
First of all, you know, the previous agreements with the agreed framework in 1994.
1994년 제네바 합의와 2005년 당시 6자 회담을 보면 국제 원자력 기구가 검증을 하는데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어떤 부분에 대한 검증은 IAEA의 역량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함께 이런 검증 절차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IAEA가 물론 중요한 역할을 맡겠지만 핵물질의 무기화와 더욱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북한의 핵무기를 검증한 뒤 모두 제거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습니까?
By far it's not easy. This is the biggest... If we get to the real denuclear...
쉽지 않습니다. 정말 비핵화가 이뤄진다면 국제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일 겁니다. 저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이라크, 시리아와 이란 등에서 이런 문제를 다뤘었습니다. 북한은 지난 수십 년간 핵무기를 갖고 있었고 핵물질을 포함해 핵무기를 약 20개에서 60개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는 6개 정도에 불과했죠. 상황이 매우 다른 겁니다. 남아공도 핵무기가 있었지만 매우 간단했습니다. 북한의 경우는 매우 복잡하고 새로운 방식을 개발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길게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 알려지지 않은 핵시설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eah, this is exactly what we should avoid. You know, it has to be a full, complete declaration from North Korea.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모든 핵시설을 완전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영변 핵시설에 대한 접근만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영변 이외의 지역에서도 핵무기 관련 움직임과 핵물질이 생산된다는 여러 신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교훈을 언급하셨는데요. 일각에서는 과거처럼 검증은 실패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Well, you know, there are always people who don't like a few things. They have their suspicions. But this is an opportunity.
언제나 어떤 문제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밖으로 나와서 대화를 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란 핵 합의와 같은 매우 실패한 합의는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증 첫날부터 북한이 모든 시설에 대한 공개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겠다는 의지가 진심인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자신들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어느 정도의 정보가 있는지 모릅니다. 북한이 걸리지 않고 숨기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정보 얘기를 하셨는데요. 북한의 비밀 핵 시설을 찾아내는 건 기술적으로 어렵습니까?
There is no absolute assurance that you have a 100% chance.
북한의 핵 시설을 100% 찾아낸다는 절대적인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해 많은 정보들을 갖고 있고 북한이 자신들의 시설을 공개하면 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저희가 뭘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북한이 거짓말을 하기는 매우 어려울 겁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는 이게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간단한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북한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핵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오셨는데요. 북한의 비핵화를 이뤄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You know, prediction of future is one of the most difficult arts of science. You know, I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과학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1994년이나 2005년과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지금 더욱 적극적입니다. 문제는 북한이 처음부터 모든 정보를 공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북한이 핵무기 역량을 제거할 준비가 됐는지 여부입니다. 그렇다면 일부를 처음부터 파괴하는 거죠. 1994년 제네바 합의 때처럼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말이죠.
일각에서는 북한이 최근 이룬 핵무기 역량 진전을 봤을 때 비핵화보다는 제한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하는데요.
Not quite. This would not be the starting point because then we go back to the same old trap in 1994.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1994년과 2005년 때와 같은 함정에 다시 빠지게 될 겁니다. 문제는 어떤 한반도를 우리가 원하느냐입니다. 이는 북한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평화롭고 핵이 없는 한반도를 원할 텐데요. 북한을 비핵화하지 못한다면 한국이 장기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한국이 핵무장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하시는 건가요?
I don't imply, but you know, South Korea has to face important decisions, and you have seen already.
그걸 시사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등을 보면 한국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우려하고 일부는 힘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갖고 있는 것과 비슷한 것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저희는 이런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매우 탄탄한 계획을 짤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으로서의 어떤 확산도 막기 위해서 말이죠.
올리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으로부터 북한 비핵화를 위한 검증 절차와 한계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김영남 기자였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군사활동을 활발히 벌이던 원산 갈마공항 일대에서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떤 목적의 공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위성 분석가들은 대형 휴양시설을 짓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사가 한창인 곳은 원산 갈마공항의 활주로 바로 옆 해변입니다. BOA가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이 이 일대를 촬영한 11일자 위성사진을 확인한 결과 이곳 해변가에는 반원 모양의 구조물을 비롯해 건물의 기초를 위해 정돈한 것으로 보이는 지면,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직선 형태의 도로 등이 포착됐습니다. 특히 공사용 트럭들이 움직이고 있었고 공사와 관련한 듯한 파란색 지붕의 가 건물들도 여러 동 들어선 점으로 밀어볼 때 일대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해변가를 따라 길게 늘어서 있던 큰 언덕도 사라졌는데 이후 건물 공사를 위해 지면을 평탄하게 만드는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른 위성사진 서비스를 통해 확인해보면 공사는 1월 20일 전후에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사진에는 덤프트럭 여러 대가 해변가에서 움직이는 장면이 확인됩니다.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지점은 과거 북한이 무수단으로 불리는 화성 10형 미사일을 세 차례나 발사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단거리 지대함 순항 미사일 수발을 발사하고 최근까지 장사정포 수백 여문을 동원해 해변가에서 약 2km 떨어진 섬에 포격을 퍼붓던 곳입니다. 다만 지난 1월까지만 해도 미사일 발사 차량을 세울 수 있는 콘크리트 발사 패드 두 개가 있었지만 이번 사진에선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장사정포가 머물렀다 떠난 곳에는 꽤 긴 시간 모래가 움푹 파인 듯한 흔적이 남았지만 이번 공사로 인해 다 정리가 된 듯 이런 흔적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위성 분석 전문가인 닉 한센 미 스탠포드 대학 객원 연구원은 12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곳에서 대규모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만큼은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지만 고급 휴양시설을 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이 일대는 주요 공항이 붙어 있고 주변에도 다른 휴양시설이 마련돼 있어 관광에 있어선 최적의 장소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비확산센터의 멜리사 헤넘 연구원과 데이비 슈멀러 연구원도 이 같은 해석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북한이 발표한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 건설 공사와 연관된 움직임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북한 관광총국 부총국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올해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가 건설된다고 밝히면서 이 일대에 대한 대대적인 개발 공사가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은 수년 전부터 이 일대를 관광지구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밝혀왔지만 이와 관련된 움직임은 공군 기지이던 원산공항을 국제공항으로 개선한 것 외엔 없었습니다. 앞서 미 존스 홉킨스 대학 국제관계대학원 산하 한미연구소의 커티스 멜빈 연구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에 대한 글을 게시하면서 북한이 이번 개발과 관련해 만든 포스터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 포스터에는 호텔로 보이는 건물 약 10개 동과 야외 수영장 등 시설이 그림으로 담겼는데 슈멀러 연구원은 이번 위성 사진에서 확인된 반원 형태의 건물 모양이나 눈사람 형태로 파놓은 지면 등이 포스터 속 그림과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1월 31일 한국 스키 선수 등 45명은 원산 갈마 국제공항을 이용해 방북했었습니다. 당시 한국 선수들은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서 1박 2일 북한 선수들과 공동훈련을 진행한 뒤 아시아나 전세기 편으로 돌아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서 전 세계 장애인 선수들이 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도 사상 처음으로 동계 패럴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북한 장애인들의 인권 실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현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장애인의 겨울축제인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이 지난 9일 열흘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총 80개의 금메달이 걸린 평창 패럴림픽은 49개국 570명의 선수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도 동계 패럴림픽 사상 처음으로 선수단을 파견했습니다. 북한 선수단은 장애인 노르딕 스키에 출전하는 마유철, 김정현 두 선수를 포함해 20명입니다. 북한의 비장애인 선수들이 활발하게 국제대회에 출전해온 것과 달리 장애인 선수들의 국제대회 참가는 시작 단계입니다. 북한은 지난 2008년 베이징 대회 때까지 단 한 번도 장애인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았지만 2010년 조선장애자체육협회를 설립한 뒤 본격적으로 장애인 올림픽 출전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2년 런던 하계 패럴림픽에 사상 처음으로 수영 종목의 림주성 선수가 출전한 데 이어 4년 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패럴림픽에 원반 던지기 송금정, 육상 김철웅 등 두 명이 출전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에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선수단을 급조해 파견했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사고로 왼팔과 왼쪽 다리를 잃은 장애인 탈북자 지성호 씨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제 제대로 된 뭐 훈련을 이제 받지 않고 이제 왔을 것 같아요.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해가지고 이제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고요. 뭐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이제 마땅하게 있는 것도 북한은 아니잖아요. 경기를 이제 진행하는 것을 보면 이제 최소한 이제 훈련을 받고 온 사람인지 아니면 보여주기 위한 식으로 이제 북한에서 그 만드는 그런 이제 것이 이제 불가한지 알 것 같습니다.
북한 아이스하키 대표 선수로 활약하다 탈북해 현재 경기도 장애인 아이스 슬래지 하키팀을 지도하고 있는 황보영 씨는 북한에서 장애인들이 운동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고요. 그런 거 없는 걸 알고 있어요. 거기는 장애인들의 인권이라는 게 없는 나라예요. 근데 무슨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의아하네요. 모르겠어요.
장애인들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운동을 배우고 훈련을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북한에서 장애인들의 인권 실태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 산하기구인 북한인권기록센터는 12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 2014년 이후 탈북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99%가 북한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제도에 대해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에 기형아가 있지만 병원에서 부모의 요구로 다 죽이고 장애아는 태어나도 고생이기 때문에 의사도 모르는 채 한다는 증언, 외소증 장애인을 양강도 김영직군에 강제 격리 수용하고 있다는 증언 등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최선영 연구사업부장은 북한 장애인의 인권 실태는 부정과 격리로 요약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애아동을 꺼리는 부모의 의식은 북한 사회에서 장애인이 받는 열악한 처우와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과 무관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도 북한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고 지체나 중복장애를 가진 아동들을 포괄하는 학교나 교육체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장애 유아의 가정은 평양에서 추방돼 농촌 지역에 강제로 재배치된다는 목적자 증언이 있으며 장애인의 평양 거주가 허용되고 있다는 최근 보고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탈북자 구출단체인 나우의 대표로도 활동하고 있는 지성호 씨는 장애인이란 이유로 자신을 더 가혹하게 다루는 북한 당국에 환멸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너 같은 병신이 이제 나가서 이제 신경구구를 하고 고집이 주제해가지고 하면 나라의 그 국격을 떨어뜨리고 그 수령의 권위를 떨어뜨렸다. 그러니까 너 같은 병신은 죽어야 되는 게 지금 살아서 나라 망신시키니까 죽으라고 이제 고문을 하고 이렇게 했었죠.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다만 북한이 2003년 제정된 장애인보호법을 2013년 개정하고 같은 해 장애인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에 가입했다며 북한 당국이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해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17년 탈북한 북한 이탈 주민이 조선장애자예술협회의 예술 공연을 텔레비전에서 봤다는 증언을 했다며 이는 장애인들의 존재를 은폐하려고 했던 이전 정책 노선에서 상당히 이탈한 행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북한 농아들을 지원해온 독일의 구호단체 투게더 함흥의 로버트 그룬드 전 대표도 12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최근 평양 내 장애인들의 사정은 매우 향상됐다며 장애인들이 택시를 무료로 탈 수도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룬드 전 대표는 북한 당국이 장애인들을 수용소로 모두 보낸다면 왜 내게 평양에서 최초로 농아 유치원을 설립하게 하고 농아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단체를 설립하게 하며 수화 통역단체를 설립하게 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북한 장애인들의 상황에 대해 일반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탈북자 지성호 씨는 북한 당국이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들의 자녀가 장애를 갖고 태어나거나 장애인이 됐을 경우에는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제사회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해 장애인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이제 평양시에 그런 곳이 있다는 자체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 평양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평양시 내 이제 뭐 그나마 이제 북한에서 이제 권력계층들의 뭐 자녀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그 외에도 이제 북한이 이제 국제사회를 좀 의식해가지고 그 농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북한인권기록센터도 북한 당국이 외부에 공개하는 이미지 중심적 노력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뉴욕주 로체스터에 살고 있는 20대 난민 청년 저스틴 김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장량희 기자입니다.
미 동북부 뉴욕주 로체스터시는 세계적인 관광도시인 맨하튼에서 북서쪽으로 550km, 자동차로 5시간 거리에 위치합니다. 도시 인구 10명 가운데 4명은 백인이거나 흑인이고 한두 명이 남미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동양인 순으로 동양 사람의 인구가 가장 적은 걸로 미국 인구 통계국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로체스터 시민들은 도시의 자랑거리 중 하나로 대학교가 많다고 말하는데요. 로체스터 공과대학, 로체스터 대학교 등 4개의 4년제 대학교와 단과대학까지 포함하면 총 16개의 대학교가 들어서 있습니다. 이 가운데 몬로 단과대학교는 2만 명이 조금 안 되는 학생 수가 다른 단과대학에 비해 비교적 많고 규모도 비교적 큰데요. 오늘의 주인공 저스틴 김 씨, 지난 2009년 난민 지위를 받고 중국에서 미국에 입국한 저스틴 김 씨가 이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화요일 오전, 몬로 커뮤니티 칼리지의 복도마다 교실마다 학생들로 붐빕니다. 저스틴 씨도 재질학 수업을 듣기 위해 기다리고 서 있는데요. 내일 있을 시험을 앞두고 강의실 복도에 전시된 광물들을 찬찬히 살피고 있습니다.
석회 뭐 그런 거 돌질에 대한 거 이렇게 알아보는 건데 무슨 질이고 어떤 거고 예. 어디입니다. 무슨
보석 같네요.
맞아요. 신기해요.
보석이 뭐 돌이지 뭐.
그렇죠.
이 돌 보고 이게 무슨 돌이다라고 알아요?
대체로 알아요. 내일 시험에 있는 거거나 이런 현재 같은 거 이렇게 이름 써 있잖아요. 뭐 알리벤 뭐 이렇게 험블렌 내일 그런 거 없거든요. 그냥.
작게는 콩알 만한 크기의 돌부터 크게는 벽돌 만한 돌들이 주르륵 전시되어 있는데요.
소금이죠. 대가. 팔자가 소금자고요. 라이스 이렇게 막 캘슘 그런 다 엄청 짜더라고요.
익숙하지 않은 학명이지만 하얗게 생긴 광물은 소금이었고 작고 노란 광물도 낯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취재진에게 설명하는 저스틴 김씨.
안시성 그 전투 때 무슨 야 그 막 피하잖아요. 그런 거 피해가지고 걔가지고 싸우고 그런 거 썰고 불피하면 그 사람이 그 냄새 맡으면 그 덕취 되잖아요. 아,
surfer.
예.
유황.
아유 맞아요 유황이.
유황.
예예. 조선에 있을 때 저희 엄마가 저희 집에 저기 세 개인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뭐 하는지 뭐 왜 그게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제 아버지 말고 그러더라고요. 저 다치지 말라고.
지질학 공부가 재미있는 저스틴 씨. 어릴 적 북한에서의 경험이 다른 학생들보다 이 수업이 실감나는 이유일까요?
원래 이런 돌에 관심이 많았어요?
예. 조선 있을 때 이런 거 돌 계속 만지자 그랬거든요. 신기해가지고. 조선에서 이런 거 많이 봤어요. 산에 가면 그 돌밭에 가면 그런 게 많아요. 이게 산에 가면 그 약초 캐는 겸 예, 약초 캐면서 예, 돌들이 신기해가지고 그 강예란 보면 강예 여러 가지 돌들이 많거든요. 그 지역마다 달라요. 어떤 지역에는 뭐 이런 돌도 있고 뭐 어떤 지역에 이런 돌이 있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아 고향에서 봅니다.
저스틴 씨는 어릴 때부터 들과 산, 강변을 누비고 살았습니다. 8살 코흘리게 시절부터 탈북하기 전까지 그랬습니다. 놀이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봄에는 개구리 잡고 여름에는 약초 파고 그다음에 사철 계속 무슨 그 동하고 알루미늄 그거 모아서 팔았거든요. 동이거나 그때 북한 돈으로 거의 한 쌀 한 3kg 값 정도 됐거든요. 펄 한 킬로당 동 한 킬로에. 그다음에 알루미늄은 그냥 한 킬로에 한 쌀 한 그래서 한 킬로 한 킬로 반 정도. 네, 제일 많이 주는 게 알루미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가을에는 그 또 가을 개구리 잡고 개구리 기름 그걸 이렇게 그건 진짜 금고란가? 마약보다 제일 비싼 게 개구리 기름이거든요. 진짜 금값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 8살 때부터 개구리를 잡고 10살부터 꿩을 잡았다는 소년.
그래서 개구리 먹어서 그럴까? 건강은 해요. 그 사람들이. 개구리 먹어서 그럴지 아니면 꿩 먹어서 그럴지.
10대 소년이 되어 힘을 좀 쓰기 시작한 때부터는 한 번에 20kg씩 감자를 훔쳐 어머니에게 가져다 주면 어머니는 감자를 전분을 내어 팔았습니다. 감자는 쳐다보기도 싫다는 북한 청년. 멀리 밤이 지나고 감자를 훔친 것을 친구가 고발해 어린 나이에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돈벌이를 한 세월이 지금까지 20년이라고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저스틴 김 씨. 스스로 셈을 하고 생각하기 시작한 나이부터 가족의 생계를 위해 어머니를 돕기 위해 고된 일을 하는 것이 삶의 전부였습니다. 북한의 소학교에서 초등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삶을 살았던 저스틴 씨에게 영어 공부를 하며 대학교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큰 도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먹고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됐습니다. 지질학 수업을 듣고 있는 저스틴 씨. 실험과 이론을 병행하는 수업인데 오늘은 이론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강의실에 들어선 교수님은 지난 시간에 끝내지 못한 화산에 대한 동영상 강의가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30여 명의 학생들은 교수님의 말에 집중하고 저스틴 씨는 맨 앞줄에 앉아 뭔가 열심히 적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노트를 많이 했나요?
예, 예. 뭐 시험을 쓸 때 이런 게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조선에서 뭐 사실 이런 거 학교에서 이런 거 안 나잖아요. 안 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런 게 하니까 시험 하기 전에 이게 다시 이게 쭉 보니까 이거 이렇게 됐구나 뭐 그런 이런 암송하기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얘기 좀 다 받아 적는 거예요.
그나 제일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슬라이드가 나와요. 슬라이드에서 나오는 그 제일 중요한 포인트도.
동영상 강의가 끝나자마자 저스틴 씨는 같은 수업을 듣고 있는 남학생과 함께 자료실로 이동합니다. 20여 명의 학생들이 테이블에 3355 모여 앉았고 여러 가지 도구가 놓여 있습니다. 저스틴은 친구와 함께 돌이 담긴 상자를 꺼내 책상에 앉았는데요. 공부한 내용이 맞는지 서로 확인하고 있는데요.
Well, no, this is good that you do them ahead of time. We can just check them. Just
16 is a good dollar mine.
Okay.
This one.
No, this is...
I would have to... Let me grab the book.
돌들을 만져도 보고 유리에 긁어도 보는 등 시험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Yeah, do they have something?
Looks like a number six.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살아가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뉴욕 로체스터에 사는 20대 청년 저스틴 김씨의 두 번째 사연은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매일 새벽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중파 AM 1566kHz,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